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긴 여정의 드디어 마지막 본문입니다. 바로 앞절인 3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매우 흥미로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7일간의 창조를 가리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17절로 19절에는 성막의 외형을 세운 뒤에 그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0절로 21절에는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증거궤를 만든 뒤에 그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2절로 23절은 성소의 진설병을 만들고 24절로 25절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만들고 26절로 27절은 성소의 금향단을 만든 뒤에 각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8절로 29절은 뜰에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린 뒤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로 32절은 뜰에 물두멍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은 후에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막의 외형부터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까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들고 그것들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졌을 때 출애굽기 기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인 34절로 35절에 구름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이 매우 질서 있고 이상적인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의도적으로 배열한 의도는 성막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지어지듯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가 드려지듯이 하나님의 창조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이 험난한 여정을 지나는 중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성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마다 삶의 무게는 다 다르지만 인생은 그 자체로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가리켜서 이 땅에 내던져진 삶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을 예상하지 못한 때에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도 겪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 역시 죽음이 코끝에 달려있는 인생입니다. 죽음이라는 삶의 가장 두렵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 떨어지는 일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 땅에서 기쁨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보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언어로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보증은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생명 충만하게, 기쁨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경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것을 사랑 경험으로 비유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그게 전혀 의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활기가 넘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춘향전 다들 아시죠? 춘향이가 기생으로 살아가던 때 그 기생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 외에 춘향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 기방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생이라 해도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그래봤자 기생 신분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치게 다가올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허무해지겠죠. 하지만 그랬던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났습니다.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춘향이는 전혀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도령의 신부로서의 삶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생으로서의 그 경쟁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한양에 간 이도령이 돌아와서 자신을 신부로 맞이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꿈꾸면서 그에게는 여전히 바뀐 것 없는 기생의 삶이 펼쳐져 있지만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비춰오는 부활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강렬하게 비치고 계신지요? 그래서 고난 많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롭게 완성되어지는 부활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절망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경험이 늘 살아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상식적인 말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지, 이런 말들 속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되자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단지 국가대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정도로, 사업이 성공하는 정도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정도로 그렇게 헤아리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두려운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정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소리, 자욱한 연기와 옹기까마 같은 불길, 그리고 지진 현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도 없고 그것을 마치 내 손에 쥘 수 있을 것처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놀라움이고 두려움이고 떨림입니다.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를 가리켜서 누미노제, 곧 거룩한 두려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데도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는 이 두려움은 우리를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살게 하는, 살리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는 작아지고 심지어 내 자아가 없어지기까지 하기에 그것은 두려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유한성을 넘어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사로잡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황홀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은 나를 확대하는 경험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마약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서 내 자아가 사라지고 자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이 거룩한 두려움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단지 종교 생활로 인해 내 현실 감각을 무디게 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아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오히려 그들보다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나에게 아편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놀라움, 두려움, 떨림, 자아가 사라지는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영광의 경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자아가 작아지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로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시내산 정상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자욱한 연기, 불길, 지진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화산 활동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화산 활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인들에게 화산 폭발은 신이 그곳에 현현했다고 믿을 정도로 장엄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단지 화산 폭발이라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오해했다는 말이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화산 활동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사실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화산 활동이었을 뿐이라 해도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 그 인도하심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겼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설령 화산 폭발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착각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만나를 경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일상적인 사물과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는 화산 폭발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면 성막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올릴 때 타오르던 불길과 연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이스라엘 온 족속은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일상과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창조의 완성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 소망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해지는 거룩한 두려움의 경험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견인해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